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에 교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 우리 찬양팀 참 감사합니다. 예, 늘 함께 찬양을 할 때 주님을 초청하고 우리가 다 같이 그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셋 중에 한 명으로 택해서 누구를 뺄까? 야고보 빼고 베드로, 요한, 태규 이렇게 해서 변화산에 지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셔서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확 변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함께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세를 알고 엘리야를 알았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마 알게 됐을 거예요. 직관적으로. 아, 저분이 모세고 이분이 엘리야구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얘기하는 주제가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에 대해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셋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여기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말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 하나는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 이 초막셋을 짓는 이 초막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유대인들의 초막절 때 그 풀이나 이런 나뭇가지로 해서 임시로 거주하는 집을 짓는 그런 초막이에요. 어쨌든 여기다 집 짓고 같이 삽시다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할 때 다시 그 변화된 것도 엄청난 일이었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서 있는 것도 엄청난 일이었고, 그랬는데 다시 홀연히 하늘로부터 구름이 그를 덮으시면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한 말씀이죠. 내가 저를 참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늘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두려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치 보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는 없고 예수님만 남아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 광경을 다 보고 이제 그 산에서 같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인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인자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기 전에는 이 이야기를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너희가 본 것을 얘기하면 안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뒤에 뭐 다른 얘기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이제 오늘의 본문 내용에 있어서의 핵심 내용은 지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의 분이신지, 그분에게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 모습을 잠깐 보여준 겁니다. 죄를 정의할 때 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영광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으려 한다거나 하나님과 뭐 이렇게 같은 가족이 된다거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하나님과 같은 그 영광을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사람들은 누구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영광 가운데 있는 분인가를 잠시 나타내 주셨어요. 그것도 여러 제자가 아니고 세 명의 제자들이라서 굉장히 저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셋이지? 열둘을 다 데리고 가지. 열둘보다도 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가지신 분인가를 지금 여기 나타난 모습대로 사람들한테 다 보이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믿기도 쉬웠을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명만 뽑았어요. 왜 세 명을 뽑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면은 제가 꼭 물어볼 겁니다. 왜 그 세 명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도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왜 이 사람들을 뽑아서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 바로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게 지금 하나의 큰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줄거리로 이어져 가는 내용을 쭉 파노라마처럼 펼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하고 여기 이제 6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래서 제자들이 막 대답을 했습니다. 뭐 선지자입니다. 뭐 이렇게 굉장한 사람입니다.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이 구절을 많이 읽고 외웠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베드로가 제정신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제정신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막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게 제정신으로 한 자기가 알아서 한 내용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게 공식적으로 고백을 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가 깨달아서 고백을 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밑에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너한테 이것을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야 베드로야 너 지금 보고 있는 이분이 이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가 내가 보낸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그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베드로가 듣고 그것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가 고백을 한 내용이에요. 우리들도 자주 그렇죠? 우리 기도할 때 기도가 한참 들어갈 때가 있죠. 그때 막 기도하는 내용을 나중에 잘 기억도 잘 못하긴 하지만 그때 막 기도한 내용은 정신없는 걸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몸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문 나가면서 딴짓하죠.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위선자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그게 거짓말로 기도하는 뭐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막 간구하고 기도할 때는 그게 진심이거든요.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아버지가 와서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알았던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한테 이런데 네 이름이 베드로인데 이게 페트라 근데 파트라 반석이라는 건 파트라고 이게 이 말이 비슷한 발음이 비슷한 발음인데 네가 반석이다. 내가 그 위에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여기서 이 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세상의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께도 배우게 될 것이고 이건 많이 배워야 됩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자주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세상이 힘을 쓰는 방식으로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싸우려고 해요. 세상이 압력을 넣거나 세상이 불이하게 하거나 세상이 부당하게 하고 있는 방식으로 그거에 맞서서 우리들이 막 싸우려고 해요. 절대 세상 권세를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교회에게 주신 권위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의 내용이 어떤 건가는 이제 더 배워야 할 내용이지만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있으면요, 이걸 진짜로 믿고 있으면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 내가 교회의 한 성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것도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의 한 섬기는 어떤 사람이다, 교회를 돕는 혹은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다, 교회의 목자다, 교회의 지도자다, 어떤 한 작은 직분이든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의 종이 됐다. 주의 종이라고 하면 주의 종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요. 아무나 그런 사람을 이게 이제 보통 우리들 요즘에는 그냥 신학교를 나오면 종이 되기 때문에, 종이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혼돈스럽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그 사람을 종으로 세우지 않은 사람들이 종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혼돈스러워요. 그러나 교회에 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워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직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데 그 교회 안에 내가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청소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내가 섬기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열쇠라는 게 문을 여는 거죠. 또 문을 잠그기도 합니다. 문을 열고 그냥 문만 여는 게 아니죠. 문 열면은 내가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천국을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서 안에서 보기도 하고 안에 있는 것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천국의 그 제자들을 설명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안에 있는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그런 사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그 제자들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문을 잠궈서 들어가지 못하게 할 사람들을 막을 수도 있어요.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면 교회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줬어요. 지금 이 엄청난 일이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공식적으로 제자들에 의해서 알려지고 아버지가 알게 하셔서 그것이 알려지고, 그래서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교회가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제자들에게만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그 자리가, 여기는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했다 그랬어요. 따져 물었어요. 가르쳤다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 절대로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기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리엘을 했던 사람들은 제가 더 좋아합니다. 그냥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분들, 단기사에 같이 가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안부를 자주 묻기도 하고 어떤 형편에 있던 것을 알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 또는 가정에서의 무슨 어려움이 있다. 본인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병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알고 있을 때에 참 그게 마음에 많은 짐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형제들을, 그런 형제들을 이렇게 만나면 물어봅니다. 어떻게 됐냐고. 뭐, 어떤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뭐 일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형제가 참 잘 되고 있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이 형제를 지금 여기에서 더 높은 자리로 어떻게 그 자리로 가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비로소 얘기하기 시작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하고 같이 지내고 먹고 뭐 이렇게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엄청 말렸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베드로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큰 감동으로, 아버지가 큰 감동으로 베드로한테 감동을 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보통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막 고백하면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사단이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일 절대로 없을 겁니다 하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된통 혼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쭉 하시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24절부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희 중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 자들도 있다.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사실 이 말씀들이 제자들에게 잘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 몇을 데리고 지금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아, 여기서 우리 집 짓고 여기 같이 있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모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는 장차 이 제자들이 어디에 이르게 될 것인가를 임시로 잠깐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우리는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좀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때 제자들에게는 그런 그림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가고 싶지? 여기 가면 좋겠지? 거기 가려면 길이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야 된다.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지금 24절을 보면 처음에 나오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뒤에 나오는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할 때 이 두 개의 동사가 다른 동사예요. 앞에 나오는 나를 따른다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 그냥 가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가는 방향을. 두 번째 나오는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 가고 있는 한 그 이 이미 길이 정해졌고 이미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에 자기의 마음을 거기다 맞추고 그 길을 똑바로 그 거기에 딱 맞춰서 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요. 누구든지 내가 가려고 하는 대로 가려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지금 가면서 하고 있는 똑같은 모양대로 내 뒤를 따라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시던 예수님이 가는 똑같은 길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 부담스럽죠? 얼마나 이 말씀이 이 규절이 저한테 부담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이것을 좀 이제 이해하려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지? 이거를 막 이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이것에 각각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그 각각의 뜻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금 가는 영광의 길이 있다. 내가 이루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으로, 그 영광으로 가는 길이 요 길이다. 고난을 받고 죽고 살아나는 이게 길이다. 요것을 거치지 않으면 영광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영광이 뭔지 모르니까 제자들한테 잠시 영광의 한 일부분을 잠깐 보여준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막 변화된 모습, 그 다음에 모세, 엘리야,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라고 하면 이분은 뭐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율법의 이 자기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주셨던 분이시고 모든 구약의 기초를 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대단한 분이세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 중에서도 엘리야는 자기네들이 가장 이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고 있고 엘리야에 대한 엄청난 존경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막 있는 걸 보니까 막 이거 엄청난 거죠. 거기다가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는 내 아들이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부분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게 일부를 일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이르려는 여기로 가는 길은 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 길을 간다. 다시 말하면 이 앞에 있는 과정이 없이는 여기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광에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은 지금 자기 제자들에게 그동안 말씀하시지 않았던 여러 번 이적도 행하고 가르치는 일도 많이 했지만 그동안에는 가르치지 않았던 한 가지를 지금 여기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은 이제 제자들이 자기의 영광의 자리에 제자들도 함께 오게 되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오기를. 그런데 거기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죽음과 고난을 거쳐서 가야 돼요. 우리는 사실 이 죽음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생각하고 그것에 관련된 우리들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고통스럽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뭐 제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제자의 행복반 다 마친 사람들은 다 이런 분들이죠. 예, 예, 다 이제 고난받고 다 죽기로 이제 작정했고, 다 그런 분들이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을, 이런 단어를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내가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나는 주님 사랑하고 싶고, 나는 주님이 가신 길 따르고 싶고, 주님이 하신 일 나도 하고 싶고, 참 그렇게 하고 싶은데, 고난받아야 되고, 내가 도대체 무슨 고난을 받아야 될지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항상 부담이 돼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죽음과 고난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아직 그 영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일부 우리 그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또는 계시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어떤 건지 교회의 영광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가끔 우리는 이해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사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한 것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은 우리를 이끄는 것은 주에서 미는 계명이나 뭐 이런 것이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그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끄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가끔씩 나타내줍니다. 교회 안에서 가끔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매주 여러분들의 교회는 간증을 듣습니다. 제가 가끔 와서 간증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참 복이 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 매주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생각나는 게 있을 거고 교회적으로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이적들을, 많은 좋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신기한 치유도 받았고 신기한 역사도 있었고 우리가 교회를 이사 올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사람들 모여서 교회 안에서 이런 모임을 갖는 것들도 그렇고 선교지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영광의 일부입니다. 왜 거기 가서 이 카메룬 가서 보니까 막 나도 옛날에는 못했는데 가서 보니까 귀신도 쫓게 되고 뭐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다음에는 카메룬으로 막 몰린다고 하더라고. 자기도 가보고 싶어서. 좋은 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영광의 일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은 아주 아주 작은 일부의 모습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나타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이 길을 꼭 따라오도록 지금 예수님은 이 고난과 죽으심의 과정을 꼭 거치고 다시 살아나시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우리는 결국 그 길에 이를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에 계신 그 자리처럼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가게 될 거예요. 거기에 가게 되는 그 길은 요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은 이 길을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길을 가면 예수님이 이르는 길에 우리도 가게 돼 있어요. 사실 메시아였던 분이, 메시아라고 하시는 분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한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어렵지만 히브리인들한테는 더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고 메시아가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될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왜 메시아로 오셨던 그분이 그런 고난을 받았어야 했는가, 그분이 왜 그런 일들을 당했어야 했는가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에,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장을 보면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히브리서 다 찾으셨어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쓴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셨어요. 뭐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도 하고 막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어떤 분이냐면 만유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이거 하나하나를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자, 이런 분인데 왜 이분이 고난을 받으셔야 됐고 왜 이분이 죽음을 경험하셔야만 했었을까? 이게 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대답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게 돼서 참 좋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상하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다 잘 됩니다. 뭐 하고 있는 일들도 잘 되기도 하고 어렵게 있었던 사람들이 새롭게 잘 되기도 하고 잘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복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무슨 기대를 갖고 있냐면 더 좋아지기를 바래요. 그죠? 더 좋아지기를 바래요. 가진 것도 좀 더 많아지고, 우리 지위들도 좀 더 높아지고, 뭐 하고 있는 것도 좀 잘 되고, 내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도 좀 더 갖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아질 때 우리 안에 서로 그 얘기하면서 참 뭐 기분이 좋고 너무 좋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 의하면 사랑하는 자기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좀 더 넓혀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는 다 제자 되는 것도 원해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원하지만 제자 되기도 싶어요. 근데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면 꼭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었는가?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걸쳐서는 그 예수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얼마나 뛰어난 분이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계속해요.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훨씬 더 많이, 더 나은, 이전보다 더 좋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과거의 제사 때보다 훨씬 더 나은 대제사장이고 과거의 제사 제도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 제도를 지금 가지고 있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2장, 히브리서 2장에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맛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그가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다시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 두 절만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예, 거기까지. 거기까지. 자.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일들이 그분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뭘 알고 있었냐면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그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의 길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땅에서 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에 대한 주석을 달기를 그는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가 순종을 배워야 됐었고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것 때문에 그가 온전하게 되었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12장 1절과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셔서 부끄러움을 업신여겼다, 개의치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알려주게 하신 것이 있고 그가 아버지를 통해서 아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늘 아버지하고 늘 말씀하시고 아버지하고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이 어떤 것이고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것이고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뭐였냐면 장차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그 아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도 이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될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갖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그것을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께.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고 있었어요. 지금 장차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계시록 5장이나 7장이나 이런 데서 묘사되고 있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엎드려서 얘기하는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영광을 받았으니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았던 그분이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분이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져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지금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일들을 우습게 여겼다. 그래서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나하고 똑같은 과정을 걷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간 그 모습 그대로를 너희들은 보고 따라와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히브리서의 기자가 히브리의 그 히브리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 말씀을 듣고 하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내용입니다. 왜 예수가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그들이 깨달았던 내용이에요. 아,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우리가 영광으로 가는 길은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만약에 다른 길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랬냐면 어떤 사람이 우리 지금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 좀 치르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건 죽은 자들이 가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반인륜적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나로 가서 집에 가가지고 먼저 내가 주님 따르기는 하겠지만 먼저 가서 저기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를 좀 하고 정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 합당하지 않다고. 만약에 그 방법 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일은 지금 너무 급하고 너무 중요하고 가장 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내용을 세 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자들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세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 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똑같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것은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형제들한테 참 주님이 이렇게 잘해주시고 좋은 길을 갑니다. 이제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이 얘기를 꼭 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여러분들을 나의 자녀처럼 여기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내가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 말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거칠은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부대낍니다. 네.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이것 때문에 영광으로 가는 것은 좋아요. 거기에 이르는 것은 좋아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 여기다 집 짓고 삽시다. 좋아서. 네. 여기에 있는 이 모습이 좋아요. 그러나 그 영광으로 반드시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이 길은 반드시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여기 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걸 특별하게 그 의미를 설명을 안 해도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문장에도 보면은 이게 자기가 죽는 일이에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저희 저희 단체에 한 자매가 있는데 정말 귀한 자매입니다. 선천적으로 온몸에 마디에 카틀리지가 없어요. 이게 연골이 없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못 움직이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평생을 그 고통 속에서 산 자매인데 참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주님이 많이 말씀도 해주시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교회에서 새신자를 맡았어요. 새신자 반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는 처음 사람들이 오면은 그 새신자하고 1대1로 이렇게 양육을 이렇게 늘 했습니다. 이 자매가 주님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을 잘 말해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참 사람들을 이제 보통 양육을 하면 한 1년을 맡아서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참 기도도 해주고 정말 좋은, 그렇게 해서 1년씩을 이렇게 보냈는데 자기가 한 사람은 다 교회를 떠난대요. 자기가 양육한 사람 교회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정착을 못하고 다 떠난대요, 교회를.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자기가 주님께 그랬대요. 주님, 도대체 나는 함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내 이렇게 해서 사람들 좀 교회에 남기고 싶은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게 내 뜻이라고. 네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내 뜻이라고. 어쩌면 우리는 그런 걸 받아들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부분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듣는 건데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항상 이게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즐거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복음은, 실제로 복음을 온전하게 잘 전하면 그 복음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대끼게 하든지, 사람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이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든지, 아니면 그냥 버리든지 하는 길입니다.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부딪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요. 며칠을, 어떤 때는 몇 달을 괴롭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다시 그 밑에 있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읽습니다. 거기에 징계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바꿔서, 다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것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웁니다. 이 순종을 배워가는 일이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배워가는 길입니다. 그 길들은 쉽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물론 어렵지만 이것을 받으면서 배워가는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이 가르침의 길들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이제 고난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들을 배워갑니다. 말씀하신 것들을 여기 지금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제부터는 그의 말에 순종을 해라. 그래서 그의 말을 듣는 것 그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게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남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기억되지 않아요. 누가 그것을 좋아합니까? 우리는 세상 어느 누구도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남들보다도 이름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기를 원해요.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 죽음의 길을 통과해야만, 그래서 자기가 죽으려고 할 때 주님이 살릴 수 있는데 죽음의 길을 통과해야만 영광의 길에 이를 수 있어요. 그게 나를 따르는 길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죽음의 길을 가는데 그냥 쉽게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쉽게 지셨을 거라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런 승리주의에 믿는 자들에 대한 이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라고 하는 이 승리주의가 우리들한테 항상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더합니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죽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들이라도 이 순종함을 배우기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 분당 기도회 할 때, 여러분이 개인 기도회 할 때, 이제는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을 따를 것을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길을 같이 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길 자체가 그것을 이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이제 각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모든 그 말씀들을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죽는 것을 가르칠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따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솔직히 자기보다도 영적으로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목자가 뭐 별로 뭐 그렇게 크게 나아 보이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뭘 권면하는 걸 따라가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치받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곡과 눈물, 우리 이거 배워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부흥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이 통곡과 눈물을 배워야 돼요. 눈물이 없이 정말로 그 부르짖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없이는 그 부르짖음으로 자기 속에 있는 간절한 하나님 정말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기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 무너져요. 사실 이 순종에 나가려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거 진짜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고난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든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지금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길을 끌어가려고 할 때 사람들에게서 제일 나쁜 것이 뭐냐면 고난을 헛되이 받는 겁니다. 고난을 받되 고난을 받으면서 헛되이 받는다라는 것은 고난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헛되이 받는 그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를 악물고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네. 고난을 견뎌. 그래서 자기가 그 고난을 이겨냈어요. 네. 고난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 속에서 만약에 자기가 무너지면 자기한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왜 그걸 하겠어요? 그 무너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고난을 받되 헛되이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도 막 견디려고도 하기도 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물론 슬프기도 하고 자기가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 실패하는 거 큰 문제 아니에요. 중간에 하다가 잘못하는 거 괜찮아요.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졌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으로 끌고 가는 그 일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고난도 겪고 죽음도 겪고 내가 무너지는 것을 다 겪어도 결국에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 때문에 모든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살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입으로 그가 주인 것을 시인하게 하고 모든 혀로 시인하게 하고 모든 무릎이 그에게 무릎 꿇도록 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그를 경배하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그 경배하면서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 피조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음 가운데로 통과하겠는지 왜 이런 방법을 썼냐고 우리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 모든 피조물들이 옳습니다, 하나님. 그 방법이 옳았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그렇게 노래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도 지금 통과한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같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틀림없이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 길이 영광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려운 일이 있을 줄 압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공하는 걸 포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기도하십시다.